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은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저희들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선을 위한 고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를 위한 고난이다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예수 믿어도 참 좋을 것이 많은데 왜 고난을 받으냐 하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그냥 나 예수 믿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이라,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한 고난이면 이런 의는 뭘까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게 또 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제가 예전에 이중전가를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짊어지신 거예요.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라는 말은 좀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중전가라면,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전가라는 말 잘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막 다툴 때 기분 나쁠 때,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책임을 나한테 전가시키려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그것을 나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전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의입니다. 그의 의로 우리가 덧입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사실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원인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는 바로 선을 행합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게 바로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삶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삶이 그런 정체성,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또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나 참 정말 복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세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4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기득권,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을 상실할 때, 잃어버릴 때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직업, 가진 거, 소유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뉴스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막 그냥 자기를 꾸미고 그런 이유가 자기가 가진 거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놓기 싫어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잃어버릴 것, 사회적인 명예, 권위,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며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의 자세가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 큐리어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예요, 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주라는 말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주님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안 해요. 야훼라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divine name, 신적인 그런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이 일컫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황송하고 이것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말 대신 그냥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자기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였던 칭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근데 그 주라는 말을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말,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주인님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켜서, 성부 하나님을 가르켜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칭호를 똑같이 예수님한테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국에 그리고 독일, 이게 처음서부터 독일 신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 독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목사들, 그 자유주의 목사들 미국에도 많아요. 그런 목사들은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인간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권자,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한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정말 박해주의자로 아프리카에서 막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한 위대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인도주의자, 박해주의자 뭐 그런 칭호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의 부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나가고 인간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일 신학자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독일 목사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요즘 일이 아닙니다. 벌써 훨씬 70년, 80년 전에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벌써 미국에서도 태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합니다. 인간으로 인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고 좋은 일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착한 일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거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여기 보면 주로 삼는 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대속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화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물론 그 완전한 완벽한 거룩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너희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세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받는 시대예요. 네로 황제, 뭐 네로 황제가 우리 초반부에 있지만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이어서 또 그 왕권을 받은 자들도 다 네로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고난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기에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인내하면서 감수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저런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지만 의기소침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 초대 공동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들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소망은 하늘의 기업, 하늘의 간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잇게 되는 이런 하늘의 간직한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었죠. 이런 산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산소망은, 이 구원의 산소망이 있으면 다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되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런 어떤 큐리오시티, 그런 어떤 의심, 그런 의구심, 그런 왜 저들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그걸 그들에게 바로 증거해 줘라.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그렇게 물어볼 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준비하고 대답하라 말은 그 기회를 복음의 증거 기회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았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있든지 아니면 좋을 때든지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산소망, 복음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의 그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대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 이 온유란 말이요. 그 당시에 핍박받는 시대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갚아주고 싶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악으로 그 나에게 핍박하고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산소망, 구원의 산소망의 그 이유를 대답해서 잘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요. 의인을 의로 위해 고난을 받을 때의 자세는 선한 양심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16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똑같이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거짓말하고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때 믿는 자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막 믿는 사람들에서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거짓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그건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핍박받으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또한 선행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온유와 두려움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건 사환들의 관계 속에서 얘기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17절 선할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앞에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이 삶을 살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느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냐. 그 다음 18절도 가르. 왜냐하면 ESV나 NASB 영어성경에는 그 for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죄사입니다. 죄를 위하여 뭐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제사 대속적 죽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 이건 대속적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속죄제사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희생제사 속죄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고초를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에서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불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다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레미야에 나온 사람들 보고 야 저 예레미야 사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럴 것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차이점은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형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매번마다 드리는 그 짐승, 동물 제사, 희생 제사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권한을 받아도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권한 받으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아도 감내하고 감수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속으로 인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자들이다. 인도함을 받을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한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고통, 고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불평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서퍼링,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의식만, 이 인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19절에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카톨릭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옥 강화설이라는 거예요. 강화설. 지옥 강화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을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마지막에 평가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러죠.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구원 받을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또 기회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카톨릭 사람들이 막 연옥이라든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어서 머무르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면 천국을 간다. 터무니없는, 성경에 나와요.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그 자기 이상한 것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자, 그러면 영,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 누굴까요? 자,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노아 시대에 이 방주를 준비할 때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모든 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노아 방주 시대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노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그냥 단순히 노아 방주만 짓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만 짓겠지. 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했냐면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방주만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 당시에 노아 사람들한테 선포했대.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 10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한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이 연구했다고 하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노아가 선지자였습니다. 의를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든지 아모스 선지자든지 구약의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죽으신과 부활로 인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을 때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구약에서는 뭐 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를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베드로전서 1장을 말씀하면서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 선택하심, 영원한 작정하심,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응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통해서 그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구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 왜 그러면 오게 있는 영들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썼을 때는 그 노아 시대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옥에 있는 거죠. 과거에는 옥에 있지 않고 노아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보통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알리셨다, 이 영어 뭐 한 declare 정도, 선언하셨다, 뭐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거기까지 뭐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서 말씀을 전파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되어진 구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은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그가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구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가르쳐주냐 하면요, 고난받는 자들,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정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사랑, 긍휼,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 받습니까? 여기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밖에 구원 받은 자가 없어요. 굉장히 소수의 무리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전서 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또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밖에 안 됐다는 말은 이 그 당시에 베드로 서신을 썼을 때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안 됐다. 너희들도 비록 소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구원사역,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참으며 나아가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지 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21절, 물은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물이라는 것은 홍수, 노아 시대 홍수 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요, 뭘 가리키냐 하면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속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만, 그 노아 가정만 살아났죠? 그 짐승들하고. 그러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그들이 바로 노아 가정이죠. 그래서 새로운 새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죽음 가운데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물속에 이렇게 쭉 침례하는 거가 나는 옛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죽었다가 나는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세례예요. 그렇지만 그 세례 자체는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세례와 관계없어요. 그 구원은 뭐냐면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여기 나오죠. 21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구원한다라고 하지 않고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 세례는 이것은 그냥 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곧 세례나 세례, 이게 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용서하거나 제해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게 표식, 표, 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난 세례 안 받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으시면, 주로 믿으시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아니면 서약, 응답 이런 말입니다. 어떤 영어에서 pledge, 맹세, 서약, 그 은항, 반응한다,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선한 양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서약, 간구, 반응이라는 거야.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의 의미를 잘 아시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한 가지 볼 때는요, 이 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는다의 중심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다음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20절 그들은, 자꾸만 그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만유를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또한 승천하시고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들이 의를 위하여 서퍼링 당하는 것, 고난받는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참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구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아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이시지 라고 인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있지 않으실 때도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일,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삶,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인식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간지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으면 믿을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계획과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을 그 일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 항상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오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분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